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 유엔이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2015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예,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는 3.1%,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지정학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 같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가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지난해 2% 이상 성장을 유지하면서 무난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2.8%, 내년에는 3.1%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에 유로화 사용 19개국, 그러니까 유로존 나라들은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일본 역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도 부진할 전망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러시아는 올해 더 급격히 경기가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은 또 올해 급성장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성장세가 더 가속화돼서 올해는 4.6%, 내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올해 6.1%, 내년에는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소비자 심리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3.4%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7.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0년에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예, 당초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7.5%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로써 중국 정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참 거침없는 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국내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 부문의 우려 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기에 제조업 경기마저 악화되면서 경기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한 해 전보다 약 30%가량 늘어나서 1,3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들 관광객은 일본에서 약 2조 300억 엔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한 해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예, 주로 물건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숙박과 식비에 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관광객이 급증한 게 아무래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의 가치 평가 절하로 외국인들의 일본 여행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데다가 면세 품목의 확대,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잇는 항공이나 여객선 노선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은 한 해 전보다 12% 증가해서 27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네.
예, 같은 기간 타이완은 30% 증가해서 약 283만 명, 중국인 24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스위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국제 인터넷 통계 사이트인 넘비오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순이었고요. 반면에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튀니지, 알제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잠깐 살펴볼까요?
예, 미국은 24위, 일본은 21위, 한국은 18위로 미국, 일본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반면에 중국은 비교적 생활비가 적게 드는 나라군에 속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19개국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스위스 동부 휴양지 다보스에 올해도 전 세계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모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최소 40개국 정상들과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예, 다보스 포럼 들어는 봤어도 정작 다보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스위스의 작은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해마다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이 다보스 포럼이 지난 20일에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의 총리, 장관, 대기업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2,500명 이상 대거 참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민간 회의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연차 총회 외에도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세계무역기구나 선진 7개국 회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사이버 안보와 부의 불평등 문제, 또 국제 유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